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카후카댐 붕괴로 홍수가 난 지역에 대한 포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화상연설에서 카후카댐 붕괴로 헤르손 지역 여러 마을들에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댐 붕괴는 러시아군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카후카댐 지역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격전을 치르는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도네츠크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투의 결과가 있으며 이 결과를 달성한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오늘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에서의 격전 소식을 전하면서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탱크 8대, 자포리자 지역에서 13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습에서 발사된 미사일 6기 중 4기, 드론 14기 중 1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추락한 잔해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어제 저녁 우크라이나 중부 체르카시 지역 민간인 목표물에 순항미사일 두 발이 명중했다고 밝혔으며 지역 주지사는 이로 인해 적어도 8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카후카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500만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날 통화는 지난달 21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직접 만난 뒤 처음 이뤄진 대화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쿨레바 장관이 최근에 전황 정보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카후카댐 파괴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추가적 지원을 다짐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전에라도 자국 영토에 나토군 주둔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팔 존슨 국방장관은 오늘자 스웨덴 다겐스 니헤터 신문에 실린 공동기고문에서 정부는 스웨덴군이 향후 공동작전을 가능케 하기 위해 나토 및 나토의 국가들과 사전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준비는 스웨덴 영토의 외국 장비와 인력을 임시 주둔시킨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결정은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스웨덴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존슨 장관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이웃나라들의 여전히 위협이 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뒤 같은 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으며 스웨덴은 현재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연습은 향후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했던 연설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 인도태평양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트너 차관보는 최근 중국군 전투기와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미군 전투기와 함정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중국은 추격하는 도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둔과 미국과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 작전 운용성 개선 및 훈련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저출산 문제,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시아 나라에서 이 저출산 문제가 심한데요. 한국 같은 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으면 재정 지원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높은 출산율은 노동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이바지한다는 게 통념인데요. 그러나 필리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또 공적 자원이 부족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금지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한 1억 1,400명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은요,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가난이 심각한 국가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높은 출산율이 나라 경제에 독이 되는 상황이죠.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을 끌어올릴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개인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밝힙니다. 청년 노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고 있고요. 동시에 피임을 가르치는 등 성교육에도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 10명 중 8명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사람이 출산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아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2100년까지 지구촌 인구가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수는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전 추정치에서 6억 명을 줄인 겁니다. 또 유엔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나라 가운데 하나로 필리핀을 꼽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ith a handshake, Iran and Saudi Arabia announced on Friday that the two countries are re-establishing relations.
이번 주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살펴보고 또 소개해드릴 인물은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6월 9일 금요일 아침 9시 8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19도에 맑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5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17에서 27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동해는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겠는데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m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15도에서 25도, 개성 17도에서 25도, 함흥 14도에서 25도, 원산 17도에서 23도, 청진 14도에서 20도, 끝으로 해산 아침 최저 9도에서 낮 최고 22도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카펜터스의 Please Mr. Postman 시작하고요. 지구촌 오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Stop, whoa, yes, wait a minute, Mr. Postman.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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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Postman. Please, Mr. Postman, look and see.
Just a lett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대반격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양국의 국방, 재생에너지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한 대서양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중국이 쿠바에 미국을 대상으로 한 도청시설을 세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8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러시아 점령군에 대한 대반격을 시작한 걸로 보인다고 AP, 로이터,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는 나오지 않은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반격과 관련해서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올레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회의 보좌관은 일단 반격이 시작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또 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침묵 같은 계획에 따르지 않을 것이고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오랫동안 이 대반격을 준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새로운 무기를 제공받고 병력 훈련을 진행하면서 몇 달 전부터 대반격을 예고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동부와 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해서 대반격이 시작 또는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네.
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네, AP, AFP, 텔레그래프 등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이 세 개 전선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 첫 번째 공격 방향은 남쪽.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아조흐의 방향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선입니다.
네, 자 다른 두 전선은 어딘가요?
네, 또 한 곳은 지난 6일 카우카 댐이 붕괴돼서 큰 피해를 당한 남부 헤르손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카우카 댐을 폭파한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헤르손주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의한 걸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수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이 도네츠크주와 루안시크가 있는 동부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네, 바흐무트 전선은 뭐 1년 가까이 지금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곳으로 지난달에 러시아 용병단체인 바그너 그룹이 완전 장악을 선언한 곳입니다.
네.
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이 반격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한나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8일 어제 하루 동안 바흐무트 여러 구간에서 전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도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진지를 잃고 있고 우리 군은 측면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밤 화상연설에서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큰 전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결과를 이뤄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바흐무트에서 잘하고 있고 한 걸음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 측 입장 보죠.
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이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9일 최신 전황 보고에서도 지난 24시간 동안 적의 장갑차 21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네, 이런 주장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이번 전쟁에 지금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이죠. 바그너 그룹 쪽에서도 좀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은 7일 텔레그램에 이미 여러 곳에서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면서 20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전선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헤르손주 홍수 피해 지역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올렉산드르 프로쿠틴 헤르손 주지사는 8일 약 60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물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쿠틴 주지사에 따르면 침수 지역의 3분의 2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네, 3분의 1은 우크라이나 관할 지역입니다. 프로쿠틴 주지사는 또 지금도 침수 지역에서 주민 대피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러시아가 댐을 파괴한 것을 입증하는 전화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텔레그램에 1분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음성 파일에는 SBU가 러시아 군인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이 댐 파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건 우리 사보타주, 그러니까 비밀 파괴 공작 그룹이었다고 말하는 것, 또 원래 계획보다도 더 큰 일을 해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음성 파일의 진위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또 영국 정상회담 소식 좀 보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리시 수나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수나 영국 총리는 전날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수낙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건 지난해 취임한 후에 처음입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를 도출했다고요?
네, 두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 간의 대서양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국과 영국이 계속 최첨단에 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대서양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이 핵심 내용이 뭔가요?
네, 이 대서양 선언의 정식 명칭은 대서양 선언, 미국과 영국의 21세기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프레임워크인데요.
네.
네, 대서양 선언의 기둥은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 경제 안보, 디지털 전환,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주도적인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더 증진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양국의 합의는 무역과 투자 관계를 심화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하며 적대 세력에 대한 전략적인 의존도를 줄여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두 나라가 협력 증진을 통해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수낙 총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수낙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들 나라는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조작, 착취하고 훔치거나 권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 에너지 같은 중요한 자원을 철수할 의지로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영국이요.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로 각국하고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과는 아직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네, 영국 정부는 지난 2019년 EU에서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3년 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서양 선언이라는 게 두 나라 FTA를 대체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양국 모두 FTA의 진전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무역협정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이 대서양 선언이 지금 당장 두 나라 파트너십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양국의 그 정상회담 의제로 우크라이나 문제도 다뤄졌습니까?
네, 두 나라는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대 우방국인데요.
네,
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공격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또 전 세계적인 공조를 계속해서 주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쿠바에다가 이 도청시설을 세운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쿠바가 중국이 자국안에 도청시설을 설치하는 걸 비밀리에 허용했다는 겁니다.
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8일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요. 미국 CNN도 이날 비슷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도청시설이라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네, 각종 신호정보, 예를 들어서 군사교신이나 이메일, 전화통화, 위성신호, 또 민감한 군사, 민간 장비에서 나오는 이 전자신호 등을 수집하는 걸 주로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데 바로 미국 코앞에 중국이 도청시설을 세운다는 거네요.
네, 쿠바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남쪽 해안에서 불과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쿠바에 도청시설이 있으면 미국 본토, 특히 남동부 쪽의 신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쿠바와 가까운 미국 본토에 국가안보에 민감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주에는 남부군, 중부군 사령부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포트 리버티 등 많은 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또 선박 추적 시설 등 중요한 민간 시설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전직 정보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쿠바 내 중국 감청시설이 앞으로 큰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쿠바가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하고의 그 관계를 좀 나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민감한 도청시설을 자기 나라 안에 세우는 걸 왜 허용했을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중국이 도청시설의 설치 대가로 쿠바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쿠바가 돈 때문에 이걸 허용했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이 보도에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8일 이 보도의 내용이 정확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커비 조정관은 다만 중국과 쿠바 관계를 우려하고 있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당국이 사실을 몇 주 전에 알았지만 도청시설 공사가 시작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보도 관련해서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 건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몇 언론이 쿠바 대사관에 문의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상공에 나타난 이 중국 정찰 풍선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정찰 풍선도 신호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내 신호 정보를 수집하려고 이 정찰 풍선을 보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시 이 풍선이 문제가 됐을 때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정찰 풍선이 수집한 이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 쪽에 보낸 걸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도 중국 쪽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신호 정보 수집용 정찰기나 스파이 비행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중국의 신호 정보를 수집했다는 건데요. 특히 타이완에 중국 본토 신호 정보를 감청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구촌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갖고 나오셨나요?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협력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임시 체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대법원이 엘라베마주의 선거구 조정이 흑인 투표권에 차별을 감 위법이라고 결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네요.
그렇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연방대배심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기소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사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며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가요?
네, 아직 공소장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제임스 트러스티 변호사는 8일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과 사법방해, 공모, 허위 진술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첩법은 국가 보안 문서의 무단 보관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미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2016년에 성인 영화 배우 등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수 기록 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 결정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연방 대배심이 아닌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렸죠.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기소되기까지 과정 한번 쭉 정리 좀 해보죠. 관련 조사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건강한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퇴임 후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가져갔으며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국립문서기 기록관리청 나라를 통해 밝혀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정부 소유로 간주해 나라에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에 수백 건의 기밀문서를 가져간 겁니다.
네, 자, 나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반환받지 못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나라는 2021년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마랄라 하고 있는 기밀 문건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월 14개 상자 분량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납된 자료에 국가 기밀 문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발견되자 나라는 연방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초에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 기록물 처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마랄라고 자택을 방문해 일부 문건을 추가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작년 8월에 법무장관과 관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마랄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가 회수한 기밀 문건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법무부가 세 차례 걸쳐 마랄라고에서 회수한 기밀 문건은 총 300건이 넘는데요. 문서 가운데 특별접근 프로그램 SAP로 분류되는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SAP는 1급 비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는 기밀로 마랄라고 같은 거주지가 아닌 안전한 정부시설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기밀 문서 중에는 중국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당 사안은 특검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어떻게 임명된 건가요?
네, 법무부 주도로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11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관은 이 잭 스미스 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며칠 만에 특검 임명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 갈랜드 장관은 특검 임명을 발표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차기 대선 선언과 현 대통령의 대선 도전 의사 등 최근 추이를 종합해 볼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이 조사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두 가지죠.
예, 이번에 기소 결정이 나온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외에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권력 이양과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특검 조사에 대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기소됐는데요. 그렇다면은 대선 출마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보면 연방 기소됐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존 말콤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감옥에서 복역 중에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자, 미국 헌법은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35살 이상, 미국에서 14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또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 조사 대상이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이 대통령, 부통령 재임 후에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과 델라웨어 사저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됐고요. 로버트 검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발견된 기밀 문건이 소수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고요. 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관행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해 조사받았는데요. 법무부는 지난주 수사를 종결했으며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펜스 전 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반응 좀 들어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상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을 겨냥해 법무부와 FBI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이다 라고 재차 주장하며 나는 이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나라를 찢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공화당 쪽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미국의 슬픈 날이라고 밝혔고요.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은 트위터에 암흑의 날이라고 밝히고 하원 공화당은 이 뻔뻔한 권력 무기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8일 국내 아프간 국민들의 임시 허가를 갱신해 미국에서 계속 살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절차는 간소하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2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누구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갱신 요청은 시급한 인도적 사유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조처를 통해 자격을 갖춘 아프간인들은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프간인들이 현재 미국에서 어떤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체류 연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이른바 동맹환영작전이라는 공수작전을 통해 미국에 내려온 아프간인들입니다. 미국은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주로 미군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로 받아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온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별 체류 허가로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수년이 걸리는 비자 신청이나 난민 신청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프간인들의 경우 2년의 추방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토안보부가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자동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데요.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통해서 미국에 왔습니까?
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아프간인들은 약 8만 6천 명 가량 됩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갱신은 해도 신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1일부로 아프간인들의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중단했는데요. 당국자들은 신규 입국을 중단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미국에 온 사람들의 합법적인 정착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알라바마주의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왔네요.
네, 연방대법원은 8일 엘라베마주가 지난 2020년 인구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획정한 선거구는 투표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조정한 선거구가 흑인의 투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결정 내용 보기 전에 이게 어떤 소송인지 그 배경부터 좀 보고 가죠.
네, 시작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각 주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주의 선거구를 조정하죠. 자, 엘라베마주 역시 지난 2020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 엘라베마주가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로 획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건가요?
네, 엘라베마주에는 총 7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1개 선거구에 흑인 유권자들을 몰아넣고 나머지 6개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는 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네.
특히 엘라베마주 내의 흑인 인구 비율은 전체 27%에 달하는데 이게 선거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 비율로 보면 흑인이 다수가 되는 선거구가 두 곳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었고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주의 선거구 획정이 차별적인 투표 관행을 금지한 투표권법 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죠.
네, 앞서 하급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항소심에서는 엘라베마주가 흑인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선거구를 재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엘라베마주가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이번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대법원 결정 자세히 좀 보죠.
네. 이날 대법원은 5-4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이 의외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미국 대법원 9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보수 우위의 지형이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너 대법원장이 엘라베마주의 선거구 획정이 위법이라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반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클라우스 토마스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투표권법이 선거구 재조정에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적인 투표 관행을 금지한 것이 인종적 배분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앞서 대법원이 엘라베마주가 확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죠.
네, 바로 지난해 있었던 중간선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5-4 엘라베마주가 확정한 선거구로 중간선거를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엘라베마주에 할당된 7석의 하원의석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 한 개 선거구에서만 당선됐고요. 나머지 6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공화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헌법은 나라 운영을 위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다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권한 가운데 양원이 공유하더라도 원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른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권한 첫 번째 시간으로 하원이 가진 예산권의 특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63, the nays are 36. The 60-vote threshold having been achieved, the bill is passed.
미국 의회가 최근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채 한도를 조정할 권한은 보통 의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권한은 세입 입법이나 세출 입법 같이 하원과 상원이 가진 대표적인 예산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산권 중에 연방헌법이 상원이 아닌 하원에만 부여한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연방헌법 제1조 7장 2절에 있는 권한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하원에만 부여된 이 권한을 보통 세입 발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1787년 헌법 설계자들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을 모두 두 명으로 하려고 하자 인구가 많은 큰 주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타협안으로 인구에 따라 뽑아서 의석수가 많은 큰 주가 영향력을 더 발휘하는 하원이 세입 법안을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부 대표는 세출 법안을 포함해 모든 예산 관련 법안을 하원이 발의하도록 하고 상원에는 수정 권한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방헌법은 무엇이 세입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해석과 적용을 두고 하원과 상원이 대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대법원도 관련 소송을 통해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865년까지는 하원세입위원회가 하원 내 세입, 세출 그리고 금융정책을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으로 연방정부가 큰 빚을 지자 1865년 의회가 예산 입법 과정을 개혁했습니다. 특히 하원은 세입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분리해 세출 입법권을 새로 만든 세출위원회에 넘겼습니다.
U.S. lawmakers are also racing to finish a year-end package of legislation funding the governmen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현재 하원에서 예산권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 그리고 세입위원회가 있습니다. 헌법 7조 7항에 있는 세입 발의에 관한 규정에서 유래한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 의회에서 역사가 가장 긴 위원회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권한 첫 번째 시간으로 하원 예산권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공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외교 관계를 단절한 지 7년 만입니다. 양국은 지난 3월 외교 관계 복원을 전격 선언하는 등 최근 두 나라 사이가 급속히 개선되는 모양새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흔들리는 중동의 지각판.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대표들이 비밀 회동 끝에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With a handshake, Iran and Saudi Arabia announced on Friday that the two countries are re-establishing relations.
그도 그럴 것이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두 나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 반목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을 신호탄으로 사우디는 친이란 정권인 시리아와도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5월 남부 휴양도시 제다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시리아 내전의 원흉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초청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이라크, 오만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마태형 노릇을 자처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같은 행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행보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생부터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다 보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늘 대립과 반목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복원에 나서면서 모처럼 훈풍이 부는 모양새였습니다.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먼저 해결된 후에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나라 행보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주변 아랍국들에도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우디와 이란 공존을 보는 시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전격적인 외교관계 복원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폭이 너무 넓고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나라의 뿌리 깊은 종파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둘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교는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나뉘는데요. 문제는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종파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이고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들 두 나라는 시아파와 수니파를 대표하면서 예멘, 시리아 등 각종 영내 분쟁에 개입하면서 일종의 대리전을 치러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런 뿌리 깊은 종파 간 대립을 뛰어넘어서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인 두 나라는 또 바닷길을 놓고도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More than a third of the world's oil flows through this narrow passageway called the Strait of Hormuz. But now the channel is emerging as a bargaining chip.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를 가르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요충지인데요.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부분을 이란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란은 다른 아랍 국가들 또는 미국 등 서방과 갈등이 생기면 번번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왔고요. 이는 곧 중동 최대 산유국의 하나인 사우디에 대한 타격으로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7년 만에 찾아온 양국 간의 해빙 무드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으로 계속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도 이들 나라의 지속적 공존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우디를 위시한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빌미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중동 지역의 안보를 흔드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우디도 이스라엘과의 대화 조건의 하나로 민간용 핵개발 지원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충돌 지점이 더 늘었습니다.
복잡한 역학관계.
중동의 오랜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밀착 움직임은 국제 정치 지형을 미묘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가 외교 관계 복원을 발표한 장소가 중국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에 힘입어서 인도 태평양을 넘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려울 것으로만 보였던 중동의 두 앙숙,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을 중국이 중재하면서 새로운 영향력을 과시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 틈탄 중국의 외교적인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중동에서는 대표적인 미국의 전통 우방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사우디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사우디 반체제 인사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색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랜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의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면서 무하마드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 등 양국 간에는 계속 불편한 기류가 흘렀는데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무하마드 왕세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는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란과 주요 6개국이 2016년에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이래 양국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추진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공격용 무인기 드론을 지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속에 미국과 계속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과 중국은 최근 부쩍 더 가까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월에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고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안보협력체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의사도 이미 밝힌 상태로 이들 두 나라가 합류하면 중국의 중동 내 입지는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 양국 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했는데요. 과연 향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식 이름은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줄여 빈 살만 왕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빈 살만은 이름이 아니라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모하마드가 이름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이름을 부른다면 모하마드가 맞지만 빈 살만 왕세자도 혼용되고 있고요. 영어 이름 첫 글자를 따서 MBS라고도 부릅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이름대로 살만 빈 압둘아지즈 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입니다. 1985년생으로 살만 국왕과 그의 셋째 왕비 사이의 장남입니다. 군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직계 또는 반계 왕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는 지금 사우디의 최고 실권자 자리에 있습니다. 공식 직함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입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사우드 대학교를 다녔고요. 2007년에 법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후 많은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며 영향력을 확대했고요. 2015년에 아버지가 국왕에 오르면서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에서 그의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공식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산이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하루 늦고 돈도 부족한, 늦고 준비되지 않은, 늦었으면서 또 체계적이지도 못한 사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ow's it going?
You know, the usual. Trying to juggle work, family, and everything in between. How about you?
Well, you know David, right? He'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I don't know how he manages to get himself into these situations all the time.
What happened this time?
Well, we had planned a weekend getaway with our friends, and he completely forgot about it until the last minute. By the time he realized it, all the hotels were booked, and we couldn't find anything within our budget.
That's classic David. It's amazing how he constantly finds himself in these situations.
But let's not forget that David's heart is always in the right place.
I guess that's why we put up with his day late dollar short moment. 데이빗이 항상 늦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못하다고 잔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David i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David is always a day late.
데이빗은 항상 하루를 늦어요.
And a dollar short.
그리고 1달러가 부족해요.
David i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데이빗은 항상 하루가 늦고 1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데이빗은 항상 늦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없다. 이 말은 늦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is it going?
You know, the usual. Trying to juggle work, family, and everything in between. How about you?
Well, you know David, right? He'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I don't know how he manages to get himself into these situations all the time.
What happened this time?
Well, we had planned a weekend getaway with our friends, and he completely forgot about it until the last minute. By the time he realized it, all the hotels were booked, and we couldn't find anything within our budget.
That's classic David. It's amazing how he constantly finds himself in these situations.
But let's not forget that David's heart is always in the right place.
I guess that's why we put up with his day late, dollar short moments.
대화 해석해 보죠.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세요?
How's it going?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How's it going?
어떤 일이 잘 돼가는지 물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How's it going?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세요?
You know, the usual.
늘 그렇죠.
Trying to juggle work, family, and everything in between. Juggle.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Trying to juggle work, family, and everything in between.
일과 가족,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들.
You know David, right?
데이빗 알죠?
He's always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데이빗은 항상 하루가 늦고 1달러가 부족해요. 데이빗은 늦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못한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I don't know how he manages to get himself into these situations all the time.
나는 데이빗이 이런 상황에 항상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이해 못해요.
It's amazing how he constantly finds himself in these situations. It's amazing.
놀라워요.
How he constantly finds himself in these situations.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에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지.
But let's not forget that David's heart is always in the right place.
그러나
Let's not forget.
잊지 맙시다.
David's heart is always in the right place.
데이빗의 마음은 항상 right place, 맞는 곳에 있다. 데이빗은 심성이 좋다.
I guess that's why we put up with his day late, dollar short moments.
We, 우리는 put up with, 참는다, his day late, dollar short moments. 하루 늦고 돈도 부족한, 늦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moments, 순간들을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하루 늦고 돈도 부족한, 늦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하루 늦고 1달러 부족하다는 말, 늦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블랙핑크의 Bet You Wanna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데이 3부 여지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블랙핑크 Cardi Tell me where you wanna go Meet you with my bags at the door Can you hide? Drive me crazy. Cardi a good catch, but you gotta chase me. Grab my waistline, but don't ever waste me. Turn on, please me, but don't ever play me. One of a kind, you can't replace me. Time to shine, I buzz down the AP. The stakes is higher. Let's do what we both desire.